세상과 나를 잇는 국제뉴스, 오늘도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만 강진 소식 살펴봐야죠. 3일 대만 화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만에서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이었습니다. 네. 지난 50년 동안 살펴봤더니요, 대만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이 7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42개의 활성 단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 단층이 최근 지질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네. 가까운 미래에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참사를 피한 이유는 그 지진의 규모가 컸지만 이제 대규모 참사는 피했다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동안 지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99년 지진 때요, 무려 2,400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진 이후에 지진 피해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때 사망자도 많았고 건물이 5만 채나 파괴가 됐어요. 근데 80~90년대에 대만의 부동산 열풍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분양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부실 공사를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뒷돈을 받아서 부실 공사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그 99년 지진에서 굉장한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그 이후에 교훈을 얻고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들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해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기초 실행 계획부터 바꿔나갔어요. 네, 그래서 네. 워낙은 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원론적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진 설계를 강화했다는 점인데요. 네. 내진 설계가 힘든 건축물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충시설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의 고층 랜드마크죠. 타이베이 101 건물인데요. 네. 이게 509m나 되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안에 넘어지려는 반대 방향으로 그때 움직여서 건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철 공모양의 댐퍼보이라는 걸 두 개 층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균형 추가 작동을 해서 건물의 흔들림을 최대 4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2, 그래서 타이베이도 물론 많이 흔들렸는데 네. 이 건물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지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대 지진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1층부터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게 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층부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축 건물은 대규모 지진에도 붕괴를 하지 않도록 중간 규모 지진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또 소규모 지진에서는 손상 없이 견디는 걸 목표로 하는 강력한 건축 규제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진 규모가 거의 원자폭탄 32개에 맞먹는 파괴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피해 규모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대만의 이제 의존 그러니까 대만의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 대만 지진을 세계가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기사들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괜찮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진 이틀째인 4일에 발표한 걸 보니까 공장 설비 복구율이 80%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곧 정상화된다라고 그렇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4일자로 지진 영향이 컸던 특정 생산 라인은 정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TSMC 공장이 진원과는 조금 먼 중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진 설계 당연히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생산 라인이 잠깐 멈췄거든요. 네. 이걸 가동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는 굉장히 정밀한 공정이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진동이 딱 한 번만 있어도 생산했던 제품을 다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 만들고 있었던 네. 건. 그래서 이 TSMC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을 6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높은데
네.
이 최첨단 반도체는 TSMC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이 대만에 좀 과도하게 쏠려 있는 반도체 산업을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네, 네.
왜냐하면 지진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주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중국이 무력 도발을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지진을 계기로 대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탈대만 움직임이 가속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 경쟁이다 보니까
네네.
또 당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외국인 구호대원이 탄 차량을 폭격해서 지금 서방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마저 강하게 비판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폭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발 네. 물러선 거죠. 1일에 식량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이요. 동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왔던 생필품을 육지로 옮기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해서
네.
이 직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서방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좀 이례적으로 분노하고 비통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미국 외에도 호주, 영국도 이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일에 무고한 사람들에게 오폭을 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재발
네.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원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눈에 띄는 게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킨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에도 자위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 속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간인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민간인 피해는 줄여야 된다라고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주 든든한 그런 우방국가로서의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전쟁이 6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는 데다가 이번에 미국 시민까지 구호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당연히 자국민이 사망하니까
그쵸.
미국에서 비판 여론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바이든 정부도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기조는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특히 모든 게 다 대선으로 지금 귀결이
그쵸.
되는데요.
네.
이제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중동계, 진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전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전시 내각 강요이기도 하고요. 중도파 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9월에 조기 총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최근에 반정부 시위가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말대로 총선을 실시하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교체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도 좀 봐야겠네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중남미 국가에서 대통령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우루과이 국립대 연구 팀이 중남미 11개 국가의 최저임금과 대통령 급여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과테말라의 아레발로 대통령이요. 최저임금 월급인 $420, 약 56만 7천 원보다 46배나 많은 $19,062, 약 2,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과테말라가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불법 이민자 비율이 지금 중남미에서 멕시코 다음입니다. 경제난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월급이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예.
또 아르헨티나도 인플레이션율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최저임금보다 26배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레이 대통령은 또 어디에서 비판을 받냐면 최근에 나라가 어렵다, 비상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네. 자기 월급을 48%나 셀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두 나라에만 그런 건 아니고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요. 안 그래도 불평등 구조가 심각했는데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전체 인구의 29%인 1억 8천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14%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국제 평균이 8.7%니까 네.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국제 뉴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연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